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얼굴을 펼 수 있는 데까지 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를 믿음으로 다 풀 죽은 사람처럼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낭만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도 좀 기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시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은 같죠. 제목도 같습니다. 그 목자와 그 양 두 번째인데 오늘은 그 뒤에 그 양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 영혼들과의 관계를 네,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와 양.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어서 그 개념이 잘 안 들어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깊이 들어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과 헌신과 또 자비의 이런 관계죠. 사도 바울은 또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조금 더 다르게 아비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양인 디모데를 말할 때 그 성경 서신서두에 나의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그것은 자기가 디모데를 그동안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키울 때 그냥 선생으로, 교사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했다는 뜻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시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처럼 양육하고 대했지만 디모데도 자기를 어떻게 대했다 그랬습니까? 선생으로 교사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처럼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도 아니고 지식만 가리키는 교사도 아니고 선생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나뉘는 목자와 양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성애도 있지만 모성애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아홉 달 이상 자기 태에서 생명을 나누잖아요. 엄마가 먹는 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다 먹고 엄마가 가는 곳에 아이가 가고 엄마가 취하는 그 어려움에 아이도 다 취하면 그 생명을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애달픈 거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참된 목자와 양도 그냥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종교의 하나의 룰을 가리키는 관계가 아니죠. 바로 참된 양은 그 목자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교회 받기만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이들도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받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날 더 투정 버리고 왜 안 해줘? 이거 해줘. 그러죠. 그러나 자기가 커서 자기 자식을 키워볼 때 과거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받기만 할 때는 모릅니다. 받는 사람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믿음 갖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은 참 교회를 떠날세라 믿음이 없어질세라 밤낮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목자적인 위치에서 신앙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식은 잘 못 받아. 그 자기가 돕는 그 영혼에게는 좋은 걸 사주고 싶고 늘 관심이 있고 그게 목자가 그냥 교회 한 영혼을 돕는 것이 지식으로 그래 형제님 성경 여기 좋은 말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니죠. 목자는 그 생명을 들어야 한 영혼이 자라나고 또 양육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참된 양은 목자와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영적인 관계가 된 사람이 그 목자의 그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어머니가 불타는 집에 도와둔 아이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자기 아이의 생명을 건지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도 참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또 더 어려운 데서 하는 사람들 선교자가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은 영혼을 도와보면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참 목자고 또 그런 목자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 양입니다. 또 양도 마찬가지죠. 양은 자기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드리고 베드로만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게 그 양, 그 예수님의 양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과 목자의 관계는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삭군은 왜 양을 필요로 합니까? 삭스를 위해서입니다. 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관계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자로부터 얻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지 목자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그러니까 사무적이고 인간적이고 이해관계적인 관계죠. 그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대부분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세례도 따라다니고 이거에도 따라다니고 준다 그러면은 섬겨준다 그러면은 온 데다 따르다 자기가 조금 힘들고 손해되고 조금 훈련시키려고 조금 쓴소리 하면은 팩팩팩팩 터지고 떠나는 것. 왜? 이해관계가 없어지니까 돈 뭐 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까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종교인의 관계. 그런 사람에게 약점은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서는 영적인 생명도 없고 새로워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목자 밑에 남아있는 양만 참 목자의 생명력을 먹고 목자의 돌봄을 받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교회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려져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은 건물이 없어도 빈 들판에 모여도 그것은 교회고 지하 교회에 모여도 그것은 교회고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 십자가 휴양탈란하고 파이프로 간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모인다면 그거는 사람들의 집단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는 반드시 참 목자가 있고 참 목자와 참 양의 영적인 관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참 목자가 뭔가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참 양이라는 것은 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들은 참 바른 목자 밑에 바른 양이 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른 참 그 목자의 양에 대해서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자에 대해서 네 가지를 봤죠. 오늘 양에 대해서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그 목자에 속한 양은 목자의 우리는 알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밖에 있거나 딴 우리에 있거나 다른 데 배회하거나 다른 데 속해져 있지 않고 양의 문 대신 그 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양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우리를 떠나면 사자와 이리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시험에 들고 어렵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온다고 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든 양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우리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 문지기가 지키고 있잖아요. 목자도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양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자도 못 들어가지만서도 양도 문지기가 그 우리에 속한 양,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닌 양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목자도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듯이 양도 그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양만 성령께서 문지기 되신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삶을 잘 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학위가 많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해서 표창장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문지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상관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을 수 있고 십자가를 안 통과한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꼭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의 죄사함의 처음이 분명히 있는 분명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 교회 10년, 20년 다니신 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다 집사다 만족하지 안심하지 마세요. 그걸로 그 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그 우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타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신학자 제사장 그들은 회당 안에는 들어가고 거룩한 성전 안에는 속해 있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파렴치한 세례짓이나 하고 몸을 파는 더러운 창기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루이도 못하겠습니다. 회당에.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죄인은 의인이라고 칭하해 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문지기 대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양의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뭔 줄 알지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죄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라 하면서도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고스톱 하나 이기지 못하면 그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사함이 없는 사람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 타이틀 받고 목사 타이틀 받으면 죄를 이깁니까? 죄는 타이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죠. 그런 사람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도, 즉 이런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는 이 안에도 목자의 우리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목자의 우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독차지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장자꾼이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을 독차지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회당을 독차지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나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앉기 위해서 금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성전과 회당에는 속했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우리 밖에는 쫓겨나가서 우리 밖에 그랬죠. 그러나 세리와 챙개들은 보이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는 저들보다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만에 속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신앙이 힘써야 될 유일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양만이 목자의 양육을 받고 또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양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지 못해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적이 되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참 양은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양이 목자의 양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식이 10명을 낳으면은 우리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것이 없다 말듯이 자식이 10명 같으면 여러분들 이름, 자식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기억하지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자기 담임 맡은 학생들이 4, 50명 돼도 다 이름 기억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자기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의 이름을 반드시 집합적으로 아니고 여기 각각이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시고 상대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는 사람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학교 입학시험이나 직장의 면접시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무리 자기가 옷을 잘 입고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합격선에 이름을 안 불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만 부르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무리 교회 중직자를 맡아고 이름 있는 직분을 가져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우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부자는 그 지역의 유명 인사고 부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부자 이름은 다 압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와 있는 거지 온데 헌데를 알고 매일 와서 그 부서리기나 얻어먹으려고 한 그 거지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이 거지, 저 문 밖에 있는 저 거지, 저 윗동네 거지, 아랫동네 거지, 옆동네 거지. 그냥 이름이 거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은남동에 있는 거지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유명한 이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6장에는 보세요. 부자를 말할 때는 당연히 그 유명한 누구 부자 누구누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이름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거지를 말할 때는 저 윗동네 거지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A타입의 거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근데 그 거지는 뭐가 거지가 그렇게 위대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거지는 거지라는 이름이 아니고 나사로라고 딱 써 있어요. 성은 나시오 이름은 사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생명에 책인 성경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없고 거지의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니까 그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죠.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니까 그 나사로의 이름은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부자의 이름은 사람들은 기억해도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자라고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큰 상을 받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셔야죠.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잘 알지 몰라도 너는 내 이름으로 함부로 도용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너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 이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간혹 있을까요? 간혹 있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목자도 지난주에 보았듯이 목자도 하나님이 세워줘서 목자가 된 참목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목자가 된 목자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날기 전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전통에 따라 자기들이 스스로 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된다. 네가 스스로 목자인 것처럼 해도 내 아버지께서 목자로 심지 않은 자는 다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이 있는 양이 있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이름을 모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자처하는 양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참된 양이 되시길 바라요. 그 양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지요. 가장 크게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최고 경건한 바른 목자로 바른 신앙을 한다고 착각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실을 한다. 착각도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참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속했고, 내가 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떤 말은 들리고 어떤 말은 안 들리는가. 그냥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미국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가 들리니까. 나는 한국말은 들리는데 영어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미국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 이런 뜻이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은 잘 들리는데 어떤 말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속하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은 들리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된 그 목자의 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다른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들려요. 그 사람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목자의 양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수학 지식이나 과학 지식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모를지라도 예수님의 말만은, 말씀만은 정확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백 명에게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예수님의 양은 그 말씀이 나에게만 하는 것으로 들리고 나의 귀에는 정확하게 이해되면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에 어려운 구절을 말씀하신다 그래도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 그 영적인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유초등부 아이들도 들리고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리고 무식자도 들리고 그래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 66권에서 가장 쉬운 구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평이한 성경 구절 한마디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서 설교를 해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품하고 졸리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하품하고 졸는 거 아닙니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듣는 사람은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10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지루합니다.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귀가 먹었습니까? 집에 가서 요즘 뭐 합니까? 드라마가. 드라마 볼 때 한 시간 하는 거 10분 한 것처럼 빨리 지나가요. 다 이해가 됩니다.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땐 절대 하품하고 졸지 않습니다. 내가 TV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 두 시간 자고 졸리는데도 TV를 보면 잠이 깨어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영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이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다른 말은 다 들려도 예수님의 영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제가 여기서 뭐 세상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못 들을 사람은 어디 있고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솔게 되고 다 듣지. 인간적인 설교를 하면 좋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가 되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죠. 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단 말이죠. 아무리 살아나는 말씀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돌을 들잖아요.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욕으로. 그러니까 말씀 끝나고서 욕하지요. 비판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귀를 막고 그러다 막 이를 갈아도 이만 부러지지 막 계속 들리니까 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예수에게 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것도 못 들으면서 내가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지위가 있다고 무슨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양식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 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다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은 주는 만큼 생기가 살아나고 자라나겠죠. 그러나 이런 돌멩이나 이런 플라스틱이나 어떤 나무 토마에게 아무리 영양가 있는 비료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사료를 주고 온갖 것을 다 줘보세요.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고 자라지도 않고 새롭게 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1년 12달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안 들어오고 아무 변화도 안 되고 얼굴은 그대로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영이 죽은 데서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한 달만 해도 한 달 되는 만큼 변화되고 두 달 되면 두 달 되는 만큼 변화되는 것이지 교회 바닥에 앉아있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만 그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집에서 정상적인 엄마가 주는 영양가 있는 밥을 잘 먹는 아이는 군것질의 유혹을 안 받겠죠. 배가 부른데. 근데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일수록 군것질의 유혹이 됩니다. 불량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자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음성의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들어야 될, 배고파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헤매면 방황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듣고 배고픈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은 들어도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어떤 이빨은 좋은 말,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 선행의 말, 예전에는 그것이 달콤하고 감미로워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들리지도 않고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더 이상 고소게임이 재밌지가 않아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왔더니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저 목회자가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말을 하는지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들을 것만 듣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어떤 말을 쓰면 못 듣게 합니다. 아, 인거를 골치가 머리가 아프고 보니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듣는 대로 개선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으로 생명을 더해주지만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자는 바로 해를 또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 백성들은 바리새인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로부터 내가 무슨 말씀은 잘 들리는데 무슨 말씀을 안 들리는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잘 들리는가 보세요. 종교적인 말, 지식적인 말, 윤리적인 말, 이런 말이 잘 됩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설교하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느냐? 너희가 왜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느냐? 책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이걸 해서 사람의 교훈에 맞춘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재미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바리새인들이 강조한 거죠. 그 말씀이 들리면 바리새인들이 양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졸리고 생명이 없는 그런 교훈이나 전통의 윤리를 들을 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똑같은 내용에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9장 앞에서부터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평생 신학을 공부한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들어도 이해할 말씀을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싫어서 담을 튀고 넘어간 양이겠죠. 바깥에 호랄하게 쫙 불면 야 만나자 하면 담 튀어놓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듣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 다른 말은 또 더 잘 들어요. 자기 목자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잘 들어요. 자기 목자의 말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또 더 신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편을 듭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은 잘 듣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가 논쟁을 하면 자기 아버지 편 드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즉, 여러분들 날 때부터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지 그렇게 정해서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주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기 목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정해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목자만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까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이고 이건 행위로서 실제 삶을 자기 목자만 따른다는 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피하는가를 보면 또 내가 누구의 양인가가 결정되겠죠. 누구의 양인가. 첫째, 예수님의 양, 그 목자의 양은 자기 목자를 따른다는 것이죠.
참 목자에게 속한 양은 자기의 목자를 사랑과 존경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 목자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면 죽는 데도 가겠다.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그 목자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불러서 앞서 가면은 목자가 일로 가면은 일로 따르고 절로 가면 절로 따르고 또 둘러서 가면 둘러 가는 대로 따르고 물 있는 구덩이로 가면은 물 있는 구덩이로 따르고 또 조금 힘든 길로 가면 힘든 길로 따르는 거예요. 왜?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보고 따라가니까 그 목자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삭군 양과 삭군 목자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게 험한 길이냐 편한 길이냐 고생길이냐 좋은 길이냐 이익이 있는 길이냐 손해되는 길이냐 길을 보고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그랬죠. 모세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간다고 불평하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면 자기를 죽이게 한다고 불평하고 물이 바로 인도하면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죠. 하는 것마다 불평한단 말이죠. 늘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2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목자로 다 하셨어요. 2세대는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을 넣으라 그러면 모멕시계에 물이 넘쳐도 그냥 발을 넣는 거예요. 물을 보고 넣으면 어떻게 발을 넣겠어요, 제사장들이.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믿고 물에 넣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저거는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창금으로 해도 못하는데 모든 무장해제를 하고 하루 한 바퀴씩만 돌고 입도 벌리지 말라. 그걸 보면 그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고 여리고를 도는 거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보고는 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7일 동안 계속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불 가운데 가면은 불 가운데 따라가고 물 가운데 가면 물 가운데 따라갈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목자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목자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좋으면 따랐다가 싫으면 도망갔다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하는 거죠. 이단이나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에 가보면 여러분들 불교 신자나 무슨 무신론자나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에 모여있는 것 같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이단에 가면은 제가 옛날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80-90%는 기존 교회 교인들입니다. 80-90%가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해서 장로 집사 된 사람도 들어있고 이런 기존 교회 다닐 만큼 다닌 사람이 1, 2년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기독교 이단 집단에 다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그럼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탈퇴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 그런 데 가겠습니까? 20년, 30년 여기서 집사하고 장로하던 사람이 왜 그런 데 가겠어요? 이 안에서 목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음성을 두 번째는
그 목자를 따를 수가 없으니까 반항해서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가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것이죠. 목자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건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주위에는 따라다니는 게 있죠.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따라다녀요? 길가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는 새들이 따라다녀요. 새는 뭡니까? 마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상한 데 빠지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 못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적죠. 말씀을 못 받으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다른 사기꾼의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다른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못 받는 것으로 끝나면 차라리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무슨 음성을 듭니까? 자기 아비 마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무슨 음성?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이단자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참남하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다른 음성을 듣고 마귀가 준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사람이 못 들은 채로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남을 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을 보호받는 방패마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은 도망가는 것이죠. 그 목자의 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보면은 도망가요. 피해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제 사람이 성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됩니다. 음성을 들을 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 되시는 성령에 의해서 피할 자는 피하게 하시고 또 따를 자는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이 아닌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참 목자를 따라봐야 아 목자의 인격과 다른 인격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자는 다시 말하지만 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삽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 말씀은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양을 섬기려 하지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생명을 주려고 하지 생명을 양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늘 섬기려 하지 않고 섬길 받으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늘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늘 으뜸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말을 섬했잖아요.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 나무는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인격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리키고 아는 것이 많아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 아닌 교만하고 추정하고 고집 세고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 부인 못하고 자기 고집 하나 끊지 못하고 무시받으면 참지 못하고 자기 조금 낮아지면 부운을 품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속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할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오만해지고 주장해지고 남 앞에 낮춰지기 싫고 자존심을 주장하고 그 사람 하는 일은 맨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대우를 안 해주는 상처받는 상처받는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까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상처가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하니까 상처가 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하니까 상처가 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니까 상처가 돼.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죄상을 받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목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양이 그 목자의 양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미혹하는 양들,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람을 미혹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마귀가 주는 말을 듣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의의 역군의 모습을 하고 사단이 초라한 모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더 천사와 같은 말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든 가르침이 다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파트, 경찰견이나 군견이나 군대에서 세파트를 훈련시키잖아요. 공항 같은데 마약밀수 같은 거. 훈련되지 않은 세파트는 똑같은 세파트라도 세파트라고 다 세파트가 아니에요. 어떤 파트는 험파트도 있고 험파트는 그냥 어떤 사람이 담장에서 속의 달콤한 속의 탁 해가지고 딱 던져주면 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고 탁 잡아먹다 탁 죽는 거예요. 그래 훈련받은 군견이나 경찰견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속의 살점을 던져도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을 시켜서 그랬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약이 된 걸 먹으면. 훈련된 세파트는 주인만 따르고 주인이 하는 것만 인정하고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자기 주인께 충성하는 강아지는 주인만 따르지 옆에서 아무리 워리워리해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저는 요 산에 가끔 가면 애완견을 들어 몰고 올라와요. 사람들이 훈련받은 애완견은 아무리 불러도 자기 주인만 뒤돌아 안 돌아본다. 그런데 멍청한 애완견은 주인은 절로 가는데 나한테 따라와요. 나한테 이 멍청한 거 야 가라 그래 또 맞춰서 따라와. 아이고 인분 야 내 훈련 안 받았는데 너 주인 참 속 많이 썩이겠다. 왜 나를 따라와요? 이 멍청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나를 만났으니까 생명을 유지했지 보신당 주인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에? 예수님의 양은 따를 자를 따르고 예수님만 따르고 피할 자를 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양은 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를 붙여줘요. 여러분들 일대일 목자도 있고 여러분들 전도한 목자도 있고 비전의 목자도 있고 셀 목자도 있고 팀 목자도 있고 교회 목자도 있고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 목 자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배가 고프면 그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가서 푸른 꼴을 먹게 할 것이고 목이 마른지 안 마른지를 그 목자가 양의 상태를 보고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먼저 목자가 물가로 인대서 시원한 물로 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 양들의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우리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주 한 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허무고 재없는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 나 요 정도에서 만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꽃이 요 정도에서 만족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그대로 있죠. 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나 변화되지 않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변화가 안 됐다. 죽어있는 것 외에는 변화 안 될 리가 없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